예. 창세기 창세기 이제 시작했죠? 예, 창세기는 제가 중간에 좀 빼먹은 거 보충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는 뭐 아시다시피 신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이 성경의 머리글 구실을 하는 동시에 앞으로 펼쳐갈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사실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각권을 살펴나가는 시간은 조금 꽤나 걸릴 겁니다. 창세기는 상당히 정교하고 복잡한 책이거든요.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보통 이 히브리어 성경은 처음 시작하는 말을 따서 그책 제목을 만드는 게 보통인데,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브레싯, 한 처음에라는 그 제목이고, 그리스어로는 그 히브리어의 톨레돗, 뜻으로는 생성, 뭐 기록, 계보를 직역한 게네시스라는 말로 그 그리스어 그 번역본에서의 창세기 제목은 게네시스가 되고 히브리어 창세기 제목은 브레싯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성경 각본의 명칭은 보통은 그 책의 처음 시작하는 말로 붙이기도 합니다만 첫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따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어 제목은 후자와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히브리어 제목과 그리스어 제목을 합해서 창세기는 결국 시작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자연 세계 시작, 또 인류와 인간 문화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하느님 중심으로 풀어가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를 이제 1장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제가 그 1장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천지 창조 이야기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1일부터 6일까지 천지 창조 이야기는 뭐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한 가지 이야기는 2장 5절에서 25절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천지창조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1장의 천지창조와 함께 또 다른 창조 이야기를 사실 하나를 더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창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5절,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들기 직전의 느낌이기 때문에 뭐 굳이 1장의 창조 이야기 흐름으로 친다면 창조의 6일째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대충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땅도 있고 예, 뭐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이 인간을 이런 모습을 창조하시죠. 7절에서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에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에 비하면 상당히 인간적이고 또 동시에 신화적입니다. 신화적이라는 말 여러 가지로 어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그 신적인 것에 인간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뭐 비건한 예로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고요. 그 환웅이 내려와서 인간 여성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쪽에서도 그런 경우 너무 많죠. 제우스가 여신과도 결혼하지만 인간 여성과도 그렇게 이렇게 결혼을 했다 해야 되나요?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신을 지극히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그걸 신화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1장의 창조 때 하느님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죠. 상당히 인상적이고 호기심 가는 문장인데 그렇게 해놓고 그 문구와 1장의 문구와 상응하는 부분이 2장에서는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짚어본다면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1장에서 하느님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죠. 조금 유념해서 보면 좀 의심이나 뭐 호기심이 가는 부분이죠. 왜 하느님이 나와 비슷하게 나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라고 표현을 한 것일까 한번 짚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좀 비약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분들은 예, 이게 무슨 삼위일체 예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장세기 저자는 전혀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의도는 아니나 뭐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라는 것에서 삼위일체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조금 좀 유치한 해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삼위일체라는 것은 충분히 그 보고만 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부드러운 상황으로 생각해 볼 때 당시에 그 신화적인 표현이 성경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환웅이 그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도 뭐 풍백우사를 거느리고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그 하늘 어전에 천상 어전에 그 신하들을 쫙 거느리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 어전에는 뭐 사실 뭐 자기 아들도 있고 자기 아내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느님과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 천상의 어전회의의 신하들과 그 신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라는 표현보다 우리라는 복수가 이런 문맥에서는 그 신성을 더 잘 표현하고 더 잘 표현한다는 것은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표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단수보다 하나라는 나라는 단수보다 우리라는 복수를 씀으로써 하느님들이라는 복수를 씀으로써 하느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개념 안에서 복수의 개념이 더 완전에 가깝기 때문에 장세기 저자가 당시의 문화적인 그 관습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장세기 저자도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더 완전한 개념, 더 완벽한 개념을 쓰려고 표현하다 보니 그런 근동이나 그런 쪽의 신화적인 개념들이 그 저자의 그 쓰는 것에 지극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일신이신데 왜 우리라고 합니까? 라든지 그런 것은 창세기 저자의 그 관념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쨌든 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든지 그분의 숨결을 받았던지 결국 인간이 하느님의 조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이죠. 하느님의 조각, 하느님의 빛을 품고 태어나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선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이 원죄 이론 때문에 원죄 이론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을 어둡게 보기도 합니다만 동양으로 치면 성악설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사실 창세기가 쓰여지고 한참 후에 이 그리스도교의 이론이죠. 한신학자 이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인간의 탄생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둡게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을 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하느님이 창조하셨는데 당신 손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고 좋았다는데 그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원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치더라도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원죄가 없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원죄가 생기기 때문에 창조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죠.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그 사람은 뭘 보고 그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잘못 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오히려 근본은 선하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인간은 이 자기가 선하지 못할 때, 사랑하니 머무르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고통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끼죠. 그죠? 나중에 그게 무뎌져 버리고 그 악에 완전히 내가 함몰돼 버리면 그게 그 감각이 사라지는 거지 그 사람이 선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근본이 사랑이고 근본이 선이 아니라면 그 사랑에서 멀어져도 선에서 멀어져도 고통을 느끼지 말아야 되죠. 아무런 감각이 없어야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특히나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사랑을 바라고 사랑을 아이들이 받지 못했을 때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그 반응이나 그 모습들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때 고통받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건 이거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그 인간이라는 거의 사실에 가까운 이 명제 자체가 인간이 원래 사랑의 존재, 근본이 사랑인 존재, 근본이 선의 존재였다는 것을 사실 여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선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먹으려고 애쓰지 아이들 중에 어른에게서 악을 받아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 나오는데요. 읽어볼게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안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일반적으로 뭐 많은 경우 그렇겠습니다만 이 에덴 동산을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랑 그냥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창세기 에덴 동산과 조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만 조금 사실 다르죠. 창세기 에덴 동산과 복음의 하늘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 위에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자기가 밟고 있는 그 땅 위에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땅이라는 것도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미국은 산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뭘 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저 산을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 그런 동화책이 있잖아요. 애가 저 산만 넘어가면 뭔가 다른 나라가 있지 산 넘어가면 또 산이 있으니까 산 넘고 하다가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당시 옛날 사람들에게도 땅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미지의 영역 어딘가에 이런 낙원이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리고 그 낙원은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온갖 나무가 있어서 막 다 배도 안 고프고 옷을 안 입어도 따뜻하고 뭐 그런 그 삶의 구충들이 전혀 없는 곳이다라고 말을 하는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원히 등 따시고 영원히 배부른 장소다라는 것. 일 안 해도 영원히 등 따시고 배부른 곳. 좋죠. 그래서 이 복음에서의 하늘나라를 그런 에덴과 그냥 전적으로 같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죠. 사실 대비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 모든 물질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초월해서 닿게 되는 장소가 아닌 장소가 복음에서의 하늘나라죠. 그래서 그렇게 대비되는 두 개념이지만 또 동시에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구약의 이 물질 중심의 개념이 이제 신약을 통해서 영 중심의 개념으로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낙원도 물질 중심의 낙원에서 어쨌든 세상 복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낙원일 거야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궁극적인 복, 영원한 생명이라는 지금은 다 알 수 없는 궁극적인 복으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 그래 처음에는 세속적인 복을 청하기 위해서 시작된 신앙인데 그 신앙이 깊어갈수록 그 세속을 넘어서서 어느덧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가지는 신앙의 여정을 이 에덴 동산과 이 복음에서의 그런 하늘나라로 또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넘어섬이라고도 이 두 장소를 통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상 낙원으로 시작된 에덴의 개념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천상 예루살렘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두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에덴의 자리를 잡은 창조된 인간에게 하느님이 나머지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를 맡기십니다. 오늘은 몇 분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한 3주 이제 못할 거거든요. 에덴 동산을 마치겠습니다. 19절에서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되죠.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내 새끼 지어주지 다른 새끼한테 내가 이름을 지어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그 다스림에 대한 권한을 인간에게 이렇게 위임하셨다라는 말이 되죠. 그 다스림이란 어떤 것일까 고민을 좀 해보게 되죠. 여전히 이 다스림이란 아직까지는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나머지 피조물을 인간이 마음대로 주물러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합니다. 아직까지는요. 하지만 나중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가서야 그 다스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인간과 세계의 관계가 하느님과의 첫 계약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는 노아 이야기에 가서 결말을 짓도록 하고요. 이제 에덴 동산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 여자의 창조가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할 때 아직 하느님이 남자만 창조하신 겁니다. 남자를 지금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일단 여자의 창조가 여기서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출발합니다. 여성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22절, 이 얘기를 항상 조심스러워지죠. 22절에서는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서 두 관계의 주종 개념이 사실 여기서 보이고 있죠. 그래서 2장에서의 천지창조 이야기는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에 비해서 앞선 이야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장의 이야기를 1장이 확대 보충해 주는 게 맞죠. 그래서 2장에서는 남녀의 창조에 있어서 성차별이 존재하지만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지극히 중립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2장의 창조 이야기를 불완전한 창조 이야기를 1장의 인간 창조에 포함시켜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두 존재의 궁극적인 관계 정립이 곧이어서 나오죠. 24절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현대 교회 혼인법에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혼인법의 시작이자 마침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창세기 이 부분의 인용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보태시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이시죠.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함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일과 다자의 관계, 여자 한 명, 남자 여러 명, 남자 한 명, 여자 여러 명의 관계가 아니라 일과 일의 관계가 지극히 자연스럽고 신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굳이 무슨 종교가 이렇게 정해놓지 않더라도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면서 한 몸이 된다는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에서 강조하심으로써 남녀의 혼인이라는 그 관계의 불가해소성의 근거로 교회는 이것을 여전히 해석하고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판공성사 기간이라서요, 다른 손님 신부님이, 수목금 오전 미사 집전하시면서 강론을 좀 신선하게 해주실 준비를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이렇게 다른 강론도 중간중간 한 번씩 들으셔야죠. 해주실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성주간은 성주간이기 때문에 분위기상 성수공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요일 날, 이사는 강론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한 주간 휴가를 갔다 오기 때문에 3주간은 이제 없게 되겠습니다. 뭐 복습하시면서 3주 잘 보내시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